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약화시키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국방부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ISIL 소탕 작전에 관해 장시간 논의한 끝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ISIL이 요원들을 영입해 훈련시키고 이른바 외로운 늑대 공격을 독려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미국에 여전히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시리아의 내전을 끝내기 위한 동반자로서 러시아를 믿을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은 실질적인 적대 행위 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시험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리비아 내 ISIL 세력도 쇠퇴하고 있다며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시르테 지역 반군 규모가 수천 명에서 천 명 미만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정부가 최근 실패한 쿠데타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한 재미 이슬람 학자 페툴라후 귤렌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귤렌이 쿠데타를 조종했다며 미국에 그를 추방하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귤렌은 터키에서 사법적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번 영장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권위주의적이며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나타내는 또 다른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귤렌은 지난달 15일 발생한 쿠데타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쿠데타 행위를 비난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 나선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국가안보 등 현안에 대해 상호 비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유세에서 클린턴 후보는 국가안보 문제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재임 시절 개인 이메일 사용으로 비밀 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클린턴 후보는 이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전자부품 공장을 방문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트럼프 상표의 셔츠와 타이 등 의류 제품들은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또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골프장 내 저임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해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종종 사업상 계약업체들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베트남군이 남중국해 내 섬 탈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군사력 증강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훈련 영상은 지난달 25일 베트남 국방TV 채널을 통해 방영됐습니다. 이 훈련에는 베트남 해군이 보유한 석대의 폴로크니급 함정 중 두 대가 참여한 가운데 상륙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소형 선박들과 10톤 규모의 상륙정 여러 대에서 해병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해상 사격이나 공중 지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베트남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프레틀리 군도의 섬과 암초 24곳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인도 동북부 아쌈주의 한 번화한 상가 지역에서 무장괴한들의 총격으로 적어도 12명이 숨졌습니다. 인도 관리들은 오늘 경제 수도 구와하티에서 서쪽으로 220km 떨어진 코크라 지하르에서 발생한 이번 테러 공격으로 사망자 외에도 1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에서 발행되는 타임스 오브 인디아 신문은 총격범들이 던진 폭탄으로 상점 3곳이 파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관리들은 이번 공격이 보도라는 과격단체에 속한 반군들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집트군은 어제 시나이 반도에서 ISIL 연계단체의 핵심 지도자를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집트군은 성명에서 안사르 바이트 알 마크디스 단체 지도자 아부두와 알 안사리와 그의 보좌진들이 ISIL 은거지를 겨냥한 군의 공습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군이 여러 무기고와 폭발물들을 파괴하고 45명이 넘는 테러 분자들을 사살했으며 수십 명을 다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만일 우리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손님 맞이 준비에 분주해지고 또 무료한 일상에 새로운 활기와 생기가 돌겠죠. 중남미 카리브해에 위치한 공산국가 쿠바의 모습이 요즘 이렇다고 하는군요. 쿠바를 찾는 손님 맞이 한창이어서 국가 전체에 생기가 돌고요. 북적북적 활기가 돋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 쿠바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다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쿠바 관광부가 이미 밝혔고요. 특히 최근에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미국인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쿠바 정부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호세 마르티 국제공항의 현대화 작업도 추진하는데요. 프랑스 기업의 공항 운영을 맡겨서 선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제 제재로 인해서 외부 세계와 단절되다시피 했던 카리브해의 아름다운 나라 쿠바. 쿠바가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4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6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지방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4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6도에서 34도, 신의주 24도에서 31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25도에서 32도, 함흥 24도에서 32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24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제임스 블런트의 노래입니다. 당신은 아름답다라는 뜻인데요. You are beautiful 함께 감상해 보시죠.
Life is brilliant. My life is brilliant. My love is pure. I saw an angel, of that I'm sure. She smiled at me on the subway. She was with another man, but I won't lose no sleep on that, 'cause I've got a plan. You're beautiful. You're beautiful. You're beautiful. It's true. I saw your face in a crowded place, and I don't know.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이나다 도모미 신임 일본 방위상이 중일전쟁이 침략이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면서 제국주의 일본과 관련된 과거사를 적극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가톨릭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의 수교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오늘 브라질에서는 리우데자네이로 올림픽 개막식이 거행됩니다.
네. 자, 먼저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일본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나다 도모미 신임 일본 방위상 취임 전부터 이런 우려가 사실 있었는데요. 적극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군요.
네, 수요일 단행된 일본 정부 부분 개각에서 국방 정책을 책임지게 된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중국과 한국, 북한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을 자극할 만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취임 첫날인 어제 이나다 방위상은 출입 기자단과의 회견에서 중일전쟁이 침략인지 아닌지 여부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에 달린 문제라면서 침략이었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일전쟁은 한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만주를 차지한 일본이 1937년 베이징 교회의 루거우차오에서 중국군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전쟁입니다. 국제 역사학계에서는 이 사건을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보는 것이 정설인데도 일본의 구급파는 자위를 위한 행동 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네. 자, 이런 그 발언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겁니까?
중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일본이 과거 수행한 전쟁이 침략전쟁이었다고 보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중일전쟁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답한 건데요. 대다수 일본 학자들조차도 중일전쟁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들, 최소한 만주사변을 거쳐서 일본이 만주를 지배한 과정만큼은 명백하게 침략이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나다 방위상의 이번 침략전쟁 부정 발언은 일본 정부의 극우화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나다 방위상이 그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하다 이렇게도 언급했다고요?
예, 이나다 방위상은 이날 회견에서 역사인식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일까 나는 항상 생각한다면서 나 자신도 한쪽 측면만 보는 게 아닌 객관적인 사실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1937년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하다고 이나다 방위상은 주장했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과거 일본 내각과 의회에서 활동할 당시 난징 학살은 허구다라거나 종군 위안부는 당시로서는 합법적인 사업이었다는 등의 발언으로 중국과 한국 정부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네. 자, 역시 그 종군 위안부 관련 발언도 있었다고요?
예, 이날 회견에서 이나다 방위상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전쟁의 그늘 속에서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입을 열었지만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종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부인했습니다.
네. 자, 이번 발언과 관련해서 이웃나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 다수의 중국어권 매체들은 일본 방위상이 중국을 상대로 싸움을 걸고 있다면서 격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일본 방위상이 극우 본색을 드러냈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 정부의 반응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일본 내부에서 이나다 방위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나다 방위상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한편 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죠?
예, 이나다 방위상은 이날 회견에서 북한 정부가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 반복적인 도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최근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활동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과 바티칸의 수교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예, 가톨릭 홍콩 교구 주교인 요한 통 추기경이 교회 공보를 통해서 바티칸과 중국의 주교 임명 방식에 관해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 주교 임명 방식에 관한 문제는 중국과 바티칸 사이의 수교 협상의 최대 현안이었는데요. 이처럼 의견 접근이 이뤄짐에 따라서 양측이 가까운 장래에 수교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타이완 중앙통신이 오늘 보도. 있습니다.
네, 자, 주교 임명 방식에 대해서 중국과 바티칸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황청에서 직접 임명하는 주교들이 각 나라의 교계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로 전체주의 체제를 지키고 있는 중국에서는 이런 방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부 이웃 국가들의 예외적인 사례를 중국이 참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바티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웃 국가들의 사례라는 게 뭔가요?
예, 가톨릭 교계 전문가들은 바티칸이 베트남 방식을 채택해서 중국의 주교 임명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정부가 주교 후보를 추천하면 바티칸이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교계 지도부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따르게 되면 중국은 성직자들에 대해서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바티칸도 무리 없이 주교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양측 간의 수교의 최대 걸림돌을 없앨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늘 중국 법원이 기독교 활동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는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 중국 텐진시 제2중국인민법원은 오늘 올해 55살인 기독교 활동가 거우훈고에게 국가전복죄를 적용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도 3년간 박탈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네, 실제로 중국이 국가전복죄로 사람을 잡아들이는 일이 최근 잦아지고 있다고요?
예, 텐진 법원은 앞서 지난 화요일에도 베이징에서 활동하던 인권운동가 자이엔민에게 국가전복죄를 적용해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요. 수요일과 어제는 후수건과 자우스펑 변호사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7년 6개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1년 전부터 인권변호사와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서 300여 명에 대해서 구금과 신문, 활동 제한 조처를 내렸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올림픽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오늘 막을 올리는군요.
예, 이 앞서서 엊그제 수요일 올림픽의 상징인 올림픽 성화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했습니다. 네, 올림픽 성화가 도착하는 현장에서 울려 퍼진 음악을 듣고 계시는데요.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남미에서 열리는 리우올림픽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마라카낭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통해서 오늘 21일까지 17일간의 공식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자,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이곳 주경기장으로 향하게 될 텐데요. 개막식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예, 새로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리우올림픽 개막식은 206개국 선수단과 임원진 15,000여 명이 등장합니다. 전문 무용수 300여 명과 자원봉사자 5,000여 명이 개막식 무대에서 공연할 예정이고요. 브라질 출신의 인기 모델인 지젤 번천 등이 나서는 개막 공연 연출은 영화 시티 오브 갓을 제작한 브라질 출신 영화감독 페르난도 메이렐리스 감독이 맡아서 남미 특유의 흥이 넘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조직위원회 측은 밝혔습니다.
네, 자, 개막식은 오늘 시작합니다만 일부 종목은 이미 경기 일정이 시작됐죠?
예, 남녀 축구를 비롯한 일부 종목은 이미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수요일 브라질 벨루론치의 미네이랑에서 열린 여자 축구 G조 조별 예선에서 우승 후보인 미국이 뉴질랜드를 2-0으로 물리쳤는데요. MBC 방송의 현장 중계 한번 들어보시죠. Lovely play. Here's Morgan. Flag stays down. And the shot is taken. And it creeps into the near post. And Alex Morgan. 네,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의 알렉스 모건 선수의 골 장면을 들으셨는데요. 또한 어제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사우바도르의 본치노바 아레나에서 열린 C조 조별 예선에서 피지를 상대로 8골을 몰아넣으면서 한 점 더 실점하지 않아서 8대 0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역시 MBC 방송의 현장 중계 들어보시죠.
South Korea versus Fiji. They put on a clinic in their opening Olympic performance here tonight. Ryu wants the hat trick and he's got it.
A three-goal game. 네. 자, 들어보니까 올림픽 현장의 열기가 느껴지는군요. 예. 자, 이번 올림픽에 나서는 북한 선수단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예. 북한 올림픽 대표단은 육상과 수영, 탁구, 레슬링, 양궁, 체조, 역도, 유도, 사격 등 총 9개 종목에 남자 11명, 여자 20명 등 총 31명의 선수가 나섰습니다. 4년 전 런던 올림픽 때와 비교해서 출전 종목은 2개, 선수는 24명이 줄었습니다.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은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이번 올림픽에서도 전통적인 강세 종목, 특히 역도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기세가 약해졌지만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최근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 공화당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 또 현역 미군 가운데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국 국립의료원 NIH가 지카 바이러스 백신 임상실험을 시작했다는 소식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4일 국방부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ISIL과의 싸움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ISIL이 지난 1년 동안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대규모 공세에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반드시 이 ISIL을 격퇴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ISIL's leaders know they're going to keep losing. And their message to followers, they're increasingly acknowledging that they may lose.
ISIL 지도자들 역시 계속 패배할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건데요. 이 추종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ISIL의 근거지인 이라크 모술과 또 시리아의 라카를 잃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ISIL을 완전히 몰아낼 때까지 연합군이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라카라고 한다면 ISIL이 자칭 수도로 정한 곳인데요.
네.
자, 이렇게 그동안 ISIL의 근거지로 삼고 있던 곳에서 밀려나면서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테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도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ISIL이 해외 테러로 전략을 바꾸는 조짐이 보인다면서 ISIL이 여전히 세계에 또 그리고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외로운 늑대라고 부르는 자생적인 테러리스트나 소규모 점조직에 의한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미국 정부가 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다시 오바마 대통령의 말입니다.
It is still very difficult to detect and prevent lone actors or small cells of terrorists who are determined to kill.
네, 하지만 이들을 색출해내기가 쉽지 않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따라서 전 세계 모든 곳에서 ISIL을 격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네. 자, 현재 러시아군도 시리아에서 싸우고 있는데요.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경우 최근 유세에서 ISIL 격퇴를 위해서는 러시아와 협력해야 한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또 러시아 내전 종식을 위해서 또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해서 러시아와 이 미국의 협력 방안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자, 오바마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네, 미국은 러시아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먼저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S remains prepared to work with Russia to try to reduce the violence and strengthen our efforts against ISIL.
네, ISIL 격퇴에 대한 의지를 러시아가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러시아군은 그동안 ISIL 목표물들을 공격하기도 했지만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시리아 반군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와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을지 아직 확실하지 못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실질적인 적대 행위 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시험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에 퇴임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번이 마지막 그 임기 중에 국방부 방문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4일 기자회견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이란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미국 정부가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인질들의 석방을 위해서 뭐 4억 달러의 현금을 이란에 제공했을지 모른다고 이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신문이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백악관이 이미 부인하긴 했지만 이 같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대한 제재 때문에 그동안 상환하지 못했던 이 채무 일부를 상환한 것뿐이란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란과의 핵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올해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얘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땠나요?
네. 이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안보 브리핑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법으로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답변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기에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막말이란 표현이 나올 정도로 거침없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 때문에 이 트럼프 후보에게 안보 브리핑을 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 후보는 안보 브리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이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공화당 쪽에서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 안보 브리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이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에 이 개인 계정 이메일로 기밀 정보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미국 정부는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된 후보에게 이 안보 브리핑을 합니다. 이 법으로 정해진 일이니까 따라야 한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말인데요.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이제 대통령답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 안보 브리핑에서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선 안 된다는 뜻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설명했습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지지율 면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계속 뒤처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 맥클라치 신문과 마리스트 대학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클린턴 후보가 48% 대 33%로 이 트럼프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 간의 격차가 15%포인트 차이로 벌어진 건데요.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 42%, 트럼프 후보 39%로 이 두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네. 앞서 다른 조사에서도 이 클린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죠.
네, 맞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MBC 뉴스가 실시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도 어제 나왔는데요. 역시 클린턴 후보가 47% 대 38%로 트럼프 후보를 9%포인트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이 역시 지난달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겁니다. 그런가 하면 경합주, 그러니까 이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이 바뀌는 경합주에서도 클린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11%포인트, 그리고 플로리다주에서는 6%포인트 차이로 이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눌렀고요. 또 뉴햄프셔주, 미시간주에서도 이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무슬림 미군 전사자 가족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최근 큰 논란을 일으켰었는데요.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최근 논란 때문에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인지 아니면 이 클린턴 후보가 단순히 전당대회 효과를 보는 것인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데요. 하지만 이 점점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다는 건 이 트럼프 후보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화당 내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또 미국의 이 퇴역 군인들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고 존 맥케인 상원의원 등 이 공화당 의원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존 맥케인 의원 자신이 해군 출신 아닙니까? 예,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포로 생활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최근 맥케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이 퇴역 군인들은 트럼프 후보가 증오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또 무슬림을 비롯한 소수계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런 인물이 군 통수권자가 되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이 모기에 의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나왔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이 지카 바이러스 퇴치 노력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지 당국이 어제 공중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플로리다주에서 모기에 의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가 최소한 15건에 달하는데요. 아직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시내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습니다. 당국은 감염자들이 발생한 마이애미 시내 16제곱킬로미터 지역에 비행기를 동원해서 살충제를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비행기까지 동원됐다면 비용이 꽤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미국 보건후생부는 이달 안에 이 자금이 다 바닥날지도 모른다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네. 자, 올해 초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지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19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의회 요청을 했는데요.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죠.
네, 이 공화당이 지원액을 뭐 거의 절반으로 깎아서 11억 달러를 지원하는 안을 내놓았었는데요. 하지만 뭐 낙태와 환경 문제와 관련한 조항 등 이 공화당이 법안에 여러 내용을 첨부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이 법안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현역 미국 군인들 가운데 41명이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보도가 나와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자, 이들이 어디에서 감염이 된 겁니까?
네, 지카 바이러스가 도는 나라를 방문했다가 혹은 거기에 주둔하다가 이렇게 감염이 됐다고 하는데요. 국방부가 구체적으로 나라 이름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수요일 현역 군인들 가운데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33명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지난주에 8명이 추가로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CNN 방송이 어제 보도한 겁니다. 미군 감염자들 가운데는 임신한 여성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임신한 여성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주둔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인 전체로 보면 어떻습니까? 현재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네, 지난달 27일 현재 미국 본토와 하와이에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수가 1,650명이 넘었습니다. 이 플로리다주에서 확인된 15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외국에서 감염됐거나 이 외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이 됐죠.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 브리핑에서 또 지카 바이러스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추가 감염자가 나오겠지만 크게 확산되진 않을 것이라면서 이 문제에 심각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보통 사람이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가볍게 지나가는데요. 임신한 여성이 감염될 경우에 이 소두증에 걸린 아기가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 지카 바이러스가 무섭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월요일 임신한 여성과 이들의 남편 또 동거인들에게 지카 바이러스 모기가 활동하고 있다고 알려진 마이애미 지역을 방문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요. CDC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이런 경고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 지카 바이러스 발생 지역을 피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게 주의하는 것, 이것 외에는 달리 예방책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진전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요. 미국 국립의료원 NIH 산하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가 지카 바이러스 백신을 위한 임상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소 소장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수요일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 실험용 백신이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자, 임상 실험을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걸 텐데 어떻게 네. 진행이 됩니까?
네, 지난 화요일에 첫 지원자에게 백신을 접종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18살에서 35살에 이르는 건강한 남녀 80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80명 모두에게 이 모두 다른 양의 이 지카 바이러스를 접종한다고 하네요.
네. 자, 그렇다면 그 임상 실험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네, 파우치 소장은 올해 12월 정도면 백신의 효과와 안전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번 임상 실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2017년 초부터 이 지카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 있는 중남미 국가에서 대규모 임상 실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 지카 바이러스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게 판명되면 출산 연령에 있는 여성 그리고 또 그 파트너들에게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파우치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지카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임상 실험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네, 아닙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노비오 제약사가 자체 개발한 백신을 임상 실험 중에 있습니다. 이노비오 제약사 백신과 이 NIH가 개발한 백신은 모두 DNA를 이용한 백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여러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이런 DNA 백신이 임상 실험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그 미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 골드의 노래 들어볼까요? 그게 바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라는 의미의 제목인데요. That's why I love you 함께 들어보시죠.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전 세계인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최고의 스포츠 축제 2016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 대회가 현지 시각으로 오는 5일 시작됩니다. 그동안 흘린 선수들의 눈물과 땀의 결실이 빚어낼 감동의 순간을 지구촌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주목해야 할 선수들은 누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번개처럼 빠른 사나이, 단거리 육상의 황제 우사인 볼트.
Gay, Powell, 4, 5, and 6. They're away. Terrific start by Daniel Bailey. Usain Bolt, though, getting into his running. Here he comes.
5.58! Smashing the world record. Unbelievable!
우사인 볼트가 100m를 9.58초에 주파하면서 세계 신기록 세우는 장면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고대 올림픽 때부터 육상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능력을 다투는 종목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100m 달리기 종목은 가장 빠른 사람을 가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해져서 더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인간 번개라고 불리는 우사인 볼트는 이번 리오 올림픽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선수 가운데 한 명입니다. 중남미 자메이카 출신의 우사인 볼트는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육상 남자 100m, 200m, 400m 계주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내면서 2회 연속 3관왕을 차지했는데요. 이번 리오 올림픽에서도 이 세 종목에 출전해서 올림픽 육상 사상 그 누구도 달성하지 못했던 3회 연속 3관왕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일 고국 자메이카에서 열린 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 결승전을 앞두고 허벅지 통증으로 기권했는데요. 이제 30대에 접어든 만큼 건강함을 유지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언론들은 내다봤습니다.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의 5번째 올림픽.
역대 올림픽 출전 선수 중 가장 많은 메달을 따낸 선수, 바로 미국의 남자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입니다. 펠프스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대회 때부터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18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목에 걸었는데요.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는 출전한 8개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네, 펠프스가 마지막 8번째 금메달을 따낼 당시 현장 반응 들어보셨는데요. 종전까지 단일 올림픽 최다 금메달 기록은 1972년 뮌헨 대회에서 역시 미국 수영에서 7개의 금메달을 선사했던 마크 스피치였는데 이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선수로서 모든 영광을 다 이뤘던 펠프스는 2012년 런던 올림픽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목표의식을 상실하고 2014년 음주와 과속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돼서 미국 수영연맹으로부터 6개월 자격 정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펠프스는 이번 리오올림픽에서 명예 회복을 노리고 있는데요. 접영 100m와 200m, 개인 혼영 200m에 출전해서 이 선수 생활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최국 브라질의 최고의 비열, 네이마르.
이번 올림픽 개최국인 브라질은 축구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축구에 대한 열기가 뜨겁고 뛰어난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고 주목받는 선수는 바로 네이마르 선수입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 프로축구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이 세계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 네이마르는 이번 올림픽에 대한 각오가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자국에서 열리는 대회인데다가 세계 최강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부진했던 최근 브라질 축구 대표팀의 위상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마르는 이미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해서 은메달을 목에 건 바 있는데요. 두 번째 출전이자 자국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반드시 금메달을 따내겠다는 목표라고 합니다. 브라질은 월드컵에서는 역대 최다인 5차례 우승을 거머쥐었지만 올림픽에서는 아직 단 한 번도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리우 올림픽의 주인공을 꿈꾸는 선수들.
이 밖에도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 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한 선수들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특히 북한은 세계선수권대회를 3연패한 역도 영웅 엄윤철, 기계체조의 리세광, 그리고 다이빙 종목에서 17살 소녀 김국향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많은 종목에서 메달을 노리는 가운데 특히 세계 최강인 여자 양궁에서 올림픽 8연패를 노리고 있는데요. 처음 출전하는 약관의 최미선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양궁 전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들 역시 출전 채비를 마쳤습니다. 최강의 자매 테니스 선수인 미국의 비너스 서리나 윌리엄스 자매는 2000년과 2008년, 2012년 세 차례 올림픽 여자 복식 금메달을 합작했습니다. 남자 단식에서도 세계 순위 1위인 세르비아의 노박 조코비치와 2위인 영국의 앤디 머레이, 4위인 스페인의 라파엘 나달 등 최고의 선수들이 자웅을 겨룹니다. 또 112년 만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골프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남자부에서는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위권 선수들이 줄줄이 불참을 선언한 반면에 여자부는 세계 1위인 한국계 뉴질랜드 선수 리디아 고와 한국의 박인비가 출전해서 명승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리우 올림픽을 빛낼 이색 출전 선수들.
이번 리우 올림픽에는 대회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이야기거리를 가진 선수들이 많은데요. 미국 여자 펜싱 선수로 출전하는 이브티아즈 무하마드는 미국 대표팀 선수로서는 처음, 이슬람교도인 무슬림 여성들이 착용하는 히잡을 쓰고 출전하는 선수가 됩니다.
A fencing champion wearing her hijab. Ibtihaj Muhammad, who is here today, stand up. Come on, let me.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 미국 내 이슬람 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무하마드는 자랑스러운 무슬림이자 미국인이라면서 금메달을 따서 돌아오길 바란다는 덕담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영향으로 이슬람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무하마드가 올림픽 무대에서 보여줄 스포츠 정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가면 이번에 7번째 올림픽에 참가하면서 최다 출전 기록을 세운 선수도 있는데요. 1975년생으로 올해 41살인 러시아의 체조 선수 옥사나 추소비티나입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당시 소련 소속으로 금메달을 따낸 추소비티나는 여자 체조 선수로는 올림픽 최연장자 기록을 새로 쓰게 됐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2016 리우 올림픽에서 주목해야 할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a bad taste in my mouth. A bad taste in my mouth입니다. You know, there are times when something occurs and you might say, this left a bad taste in my mouth. What does this phrase mean? Let's find out.
그럼 조와 로런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Hey, how was your vacation?
It was great, but we had all of the money stolen from our hotel room.
Oh, I'm sorry to hear that.
I know, the whole thing left a really bad taste in my mouth.
네, 로런이 정말 기분이 좋지 않겠군요. 존은 로런에게 Hey, how was your vacation? 이번 휴가 어땠어? 라고 물어보니까 로런은
It was great, but we had all of the money stolen from my hotel room.
아주 재밌긴 했는데 호텔에서 내 돈을 몽땅 도둑 맞았어 라고 하더라고요. 조가
Oh, I am sorry to hear that.
그래? 정말 안 됐구나 라고 하자 로렌은
I know. The whole thing left a really bad taste in my mouth. I know. The whole thing left a really bad taste in my mouth.
어떡해. 결국 좋지 않는 기억만 남겼지 뭐 라고 하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Hey, how was your vacation?
It was great, but we had all of the money stolen from our hotel room.
Oh, I'm sorry to hear that.
I know. The whole thing left a really bad taste in my mouth.
오늘의 영어 표현은 a bad taste in my mouth. A bad taste in my mouth이죠. A bad taste in my mouth. 말 그대로 하면 상한 음식이나 쓴 약을 먹을 때 입안에 남는 나쁜 맛을 뜻합니다.
Of course, you can eat something that literally leaves a bad taste in your mouth. But if somebody feels there is something wrong about a situation, it will leave an unpleasant feeling or memory. So this is when you can say that something has left a bad taste in your mouth.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나쁜 일이 생기면 마음이 상하고 좋지 않는 기억이 남게 되는데요. 이럴 때 a bad taste in my mouth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로렌처럼 기분 좋게 휴가를 가서 돈을 몽땅 도둑맞는 일을 당하면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고 우울해지겠죠? 이번 휴가는 결국 로렌에게 기분 좋은 추억보다는 나쁜 기억만을 남기게 됐네요. 오늘의 영어 표현 a bad taste in my mouth.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how was your vacation?
It was great, but we had all of the money stolen from our hotel room.
Oh, I'm sorry to hear that.
I know. The whole thing left a really bad taste in my mouth.
Today's phrase, a bad taste in my mouth. A bad taste in my mouth. 좋지 않은 인상 또는 기억. A bad taste in my mouth is a phrase that you can use when there is something wrong about a situation and it leaves you with an unpleasant feeling or memory. A bad taste in my mouth. Keep on practicing and try using it with your friends. English with you, Jennifer 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스타일랜드 보컬 밴드가 부른 Afternoon Delight, 기쁨의 오후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My motto's always been, when it's right, why wait until the middle of a cold, dark night, when everything's a little clearer in the light of day, and we know the night is always gonna be here anyway.
Sky rockets in flight. Afternoon.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95년 8월 5일 오늘. 19세기 노동운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독일의 사회주의자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7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20년 독일의 라인주에서 태어난 엥겔스는 평소 문학에 관심이 많아 평론이나 시 등을 신문에 발표했으며 지배계급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럽사회는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공장에서는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갔고 물건들은 매일매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한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졌고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던 엥겔스는 1844년 독일의 사회주의자이자 마르크스주의를 창시한 칼 마르크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이후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다가 1848년 공산주의자 동맹을 위한 강령인 공산당 선언을 발표합니다.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by Karl Marx and Friedrich Engels. A specter is haunting Europe.
엥겔스는 이후 1883년 마르크스가 죽은 뒤에도 마르크스주의를 보급하고 국제 노동운동에 힘쓰다가 1895년 오늘 암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1962년 8월 5일 오늘. Don't let the flame go out. Some like it.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 이브의 모든 것으로 유명한 미국 최고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자살로 보여지는 의문의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One of the most famous stars in Hollywood history is dead at 36. Marilyn Monroe was found dead in bed under circumstances that were in 1926년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마릴린 먼로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먼로는 16살 때 처음으로 결혼하지만 4년 뒤 이혼하고 이후 야구선수 조 디마지오, 극작가 아서 밀러와도 결혼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1950년 영화 아스팔트 정글을 통해 연기를 인정받기 시작하고 이후 영화 나이아가라에서 주연을 맡아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1955년 개봉된 영화 7년 만에 외출에서 그녀가 입고 있던 치마가 지하철 환풍구 바람에 말려 올라가는 장면은 마릴린 먼로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게 됩니다. 이후 왕자와 쇼걸을 포함해 다수의 영화에 출연하며 큰 사랑을 받은 마릴린 먼로는 하지만 1962년 오늘 36살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